오늘 계속해서 우리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오늘 좀 할 수 있으면 다 그냥 간단하게 마쳤으면 좋겠고요. 다음번에 이제 10일과 10일 문답 이제 하나님의 섭리로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죠? 신문답 질문 읽고 제가 그 다음에 함께 대답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문답.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 있게 하사 모든 생물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예,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 거기에 남녀로 지으셨다는 것, 분명한 구별이 있다는 거고 분명한 위치와 질서를 주셨다는 것, 그리고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우리 남자만 아니라 여자 또 둘이 하나됨을 통해서도 증거하게 해주셨다는 것, 그리고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게 하셨다는 것. 오늘은 이 중에서 우리가 이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의 형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나눌 때 지난 시간에 끝부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타락 후에 잃어버리는 형상이 있어요. 그리고 타락 후에도 가지고 있는 형상.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지금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냐? 맞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남아있는 형상은 있기는 하지만 그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 타락한 상태로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사람하고 동물하고 구별되는 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성도 주셨고 이성도 주셨고 종교성도 있고 도덕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남아있는 형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타락을 했어요. 타락했기 때문에 어떤 기쁘시게 하는 능력으로서는 절대 이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죄인은. 그런데 이제 예수님 안에서 그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타락 후에도 존재하는 형상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영혼이 불멸한다는 것에서부터 알 수 있어요. 사람의 영혼은 죽은 후에도 지옥으로 가든지 심판으로 가든지 영광의 그 구원으로 천국 영광으로 가든지 둘 중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렇게 절멸하는 영혼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그 하나님 같은 성품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생으로 가든지 영벌로 가든지 이렇게 가는 걸 볼 때 이런 것들은 사람밖에는 없다는 거죠. 동물들이 그렇게 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먼저 인간 영혼의 그 불멸성을 먼저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요새 그 이단 중에 그 지난번에 우리 오피스 목사님 한 분이 그 영혼 절멸설을 믿어서 이제 징계를 받으시고 그 코로나 오피스에서 지금 목사직을 사직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오피스의 강조사님이 이제 목사님이 되고 여러 가지 지금 잘 지금 회복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 믿었던 게 영혼 절멸설이에요. 그러니까 지옥 심판으로 인간이 간다는 의미가 뭐 지옥에 잠깐 가서 뭐 벌은 받을 수 있어도 결국은 영혼은 없어지는 거 그렇게 가르쳐요. 그거는 정말 이단이에요. 그거는 기독교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영혼 절멸설을 믿는 곳이 많아요. 여호와의 증인 같은 곳. 이런 것들은 이제 지옥 심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인데 지옥 심판을 만드실 수 있냐. 그냥 영혼이 사라지는 거. 존재가 없어지는 거. 이렇게 간다고 믿는 거죠. 이런 것들은 복음을 완전히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그 영원한 지옥 심판을 담당하신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다시 기억하면 좋겠고요. 창세기 9장 6절 있죠, 거기.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후에도 남아있는 형상이 있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이 죄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피를 흘리는 것으로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동물이 피를 흘린다고 해서 사람의 피를 갚는 일은 없어요. 근데 사람의 피는 사람의 피로 꼭 그 값을 치러야 될 정도로 심각한 죄로 다스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이 일반 은혜 속에 있는 세상에서도 사람을 죽이면 사람이 그 피를 흘려야 되는 그 결과를 그 싹스를 치러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결국에 이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냐면 인간이 미워하고 살인하는 것까지 가는 끝에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끝엔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죄로 여기시는 거예요. 뭐 동물들끼리 잡아먹으려고 싸워가지고 하는 것에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동물들에게 죄를 묻지 않으세요. 동물들도 물론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그 최고 왕이 타락한 것으로 인해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죠. 그렇지만 동물들이 타락했다는 건 죄로 무슨 말미암아 뭐 죄가 있고 뭐 이런 의미는 절대로 아니죠.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죄에는 살인죄가 적용이 돼서 사형제도까지 사회법에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래서 이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기독교는 사실은 사형제도도 찬성하는 것 쪽으로 가야 맞다고요. 사실은. 근데 이제 하나님보다도 사랑이 많아지기 때문에 요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예, 그런 것들이 이제 하는 걸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낙태가 왜 죄냐? 사실 낙태를 예전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 시대만 해도 그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왜 어벌션이 죄냐? 어린 아이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낙태법 지금 요새 이제 그 다 이제 모든 걸 다 받아주자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받아주다 자기 각각의 의견을 받아주자는 그것만으로 가던 시대는 또 지났어요. 요새는 뭐냐면 각각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자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해만 입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인간이 갈 때까지 자기 소견대로 가는 게 더 발전해요. 자기 소견대로 살자 그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즐거움을 찾아서 가자. 이제 그렇게까지 지금 가거든요. 영어로 하는 게 더. 근데 어쨌든 그런 걸 계속해서 바라보면 이제 얼마나 우리가 이런 그 낙태니 뭐 그 밖에 여러 사회 문제들이 이제 그렇게까지 가는 그 모습이에요. 내가 누구한테 해를 입혔어. 내 애 내가 죽이는데 너희들이 왜 뭐가 문제야. 이렇게까지 가는 거죠. 다 모든 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형상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동물을 죽이는 게 더 심각한 죄 같은 느낌이 있어요. 좀 요새는 그죠? 그래서 물론 동물도 우리가 하나님이 올바로 다스리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학대해서는 안 되죠. 그 생태계를 파괴한다거나 간접적인 살인으로 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물을 죽이는 것을 살인이라고 하지는 않죠. 이런 것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을 해요. 사람을.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아직까지 그 도덕성 뭐 이런 이성 종교성이 남아 있어요. 근데 타락한 상태로 남아 있죠. 하나님께로 오진 않아요. 그 종교성을 가지고 다 자기의 어떤 유익을 삼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데 쓰지 정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으로 오진 않는다고요. 죄인이. 도덕성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랑으로 그 이중적인 그 위선적인 삶을 증가하기 위해서 완전히 더럽고 추악한 그 왜 회칠한 무덤이라 그러잖아요. 이걸 감추고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 그 도덕성을 사용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인간에게 일반 은혜로 남아있는 조덕성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자기 죄성을 인정하는 것까지 가지 않게 되는 그 심각한 죄를 범하게 되죠. 이런 것이 타락 후에도 남아있는 죄성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타락 후에는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는 없어요. 즉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아들이었잖아요. 아들. 아들을 지으신 것 같은. 그러니까 아들로서의 성품, 아버지 닮은 성품, 지위, 형상, 영광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철저히 인본주의로 타락하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가는 거.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의 임재에서 떠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의 그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죄악의 모습이죠. 철저히 인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아도 철저히 인본주의로 가면 그것도 똑같이 지옥 심판을 가야 되는 죄예요. 최고로 이 세상에도 도덕적으로 잘 살아도요. 우리 옛날에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안 믿는 분들하고 이렇게 복음 가지고 알기로 하다 보면 그러면 우리 그 이순신 장군님도 이 우리 세종대왕님도 우리 신사임당님도 다 지옥 가는 거냐? 예수님 아니면 다 지옥 가는 거죠. 우리가 위인으로 만들어 놓는 사람들. 죄는 아니에요. 다 우리에게도 자랑할 것이 있다고 위인으로 만들어 놓았을 뿐이고, 우리 수준에서는 조금 훌륭한 일을 하실 수도 있죠. 유관순 누나. 맨날 누나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높이심을 받는 유관순 누나. 안중근 의사.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 정말 회복되어서 구원에 이를 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걸로 가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최고로 도덕적으로 산 어떤 세상의 위인도 절대로 이 구원에 이르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오직 누가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 후에 잃어버린 형상이 있는데,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이 하나님을 섬기고 교제 나눌 수 있는 아들의 형상으로 주신 성품이 있는데, 그것을 세 가지로 얘기하신다고요. 오늘 본문에처럼 지식과 공의와 그 다음에 거룩함. 영어로 하면 뭐냐면 knowledge, 그 다음에 공의는 righteousness, 그 다음에 거룩함은 holiness. 이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닮은 능력으로서의 형상이었어요. 그런데 이 형상에서 타락함으로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형상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구원은 여기서 새롭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거듭나게 해주셔서 이 형상에서, 예수님 닮은 형상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처음 그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knowledge, 그 지식으로서의 형상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거를 지식, 진리 하면 선지자 형상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인 선지자 형상. 그러니까 아담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죄짓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올바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즉 진리를 소유한 선지자 형상. 거기에는 아직 거짓이 속해 있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거짓된 어떤 진리가 아니라 정말 진리를 소유한 선지자 형상이 있었고 그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었어요. 보통 선지자는 어떤 자들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담고 입으로 증거하는 자들이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벌써 회복된 모습이 조금 보여지는 건데, 아담이 그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죄가 없이. 근데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한 후에 이제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이 지식을 잃어버린 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태어날 때부터 없어요. 무지한 상태로 태어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잠언서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그 잠언서에 가면은 그 태어난 어린아이들이 미련한 것에 얽매 있다. 그 얘기 말씀드렸죠. 미련한 것에 얽매 있어서 그 아이들을 정말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가르치고 양육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징계하기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너무 순진하게 보고 그냥 착하게만 보고 잘 하겠거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지금 우리 어른들처럼 죄의 때가 덜 묻었을 수는 있어도 태어났을 때의 본성은 미련한 것에 얽혀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것에 얽혀있는 걸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걸 잘못 착각한다니까요. 아이들이 착하게 태어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죄인으로 태어나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모르는 그 죄인의 그 모습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 자녀들에게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아이들을 말씀 안에서 잘 가르치고 지켜주고 양육하면 그 아이들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는 약속을 함께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좀 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태어날 때 벌써 이 지식으로서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녀들이 태어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도 우리 자녀들, 우리 특별히 이제 우리 어린 자녀들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식으로서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스스로의 능력으로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함의 형상, 제사장의 형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거룩함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거룩함.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거룩하다는 뜻은 구별되다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Set apart. 구별되는데, 구별되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Set apart from. 그 다음에 set apart to. 우리가 죄와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시험을 받고 이런 모든 것에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께로 자신을 바치며 교제 나누는 삶. 이걸 거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죄가 없이 거룩히 하나님께로 구별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며 거룩한 교제를 나눌 수 있었다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는 어떤 희생제사가 필요하지 않았죠. 뭐 피의 제사가 있어서 나를 거룩하게 또 해서 나아가는 그런 것이 필요 없었어요. 아버지 그러면 그냥 나가서 교제 나누고 그냥 다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죄가 없었을 때에는. 이것이 이제 거룩함을 소유한 제사장 형상이었고요. 구약에도 제사장을 보면 따로 거룩히 구별되어서 그 어린 양의 피로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아담은 그런 제사가 필요 없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며 거룩한 교제를 나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도 거룩히 지킬 수 있었죠.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한 후에 이제 그 후손은 하나님께로 거룩히 구별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지 못해요. 태어날 때부터 그게 안 돼요. 오히려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구별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죄와 함께 섞여서 더럽고 그냥 그 거룩하다는 것의 그 다른 말들이 더럽혀진 삶.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삶. 이런 삶으로 타락 후에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절대 예배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거룩함에 있어 제사장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회복될 수 없고요. 우리가 온전히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피와 의로만 다시 거룩함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 우리가 일주일 동안 거룩하게 잘 살아서 하나님이 잘 받아주시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오늘도 그 예수님의 힘입어 예수님의 공로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공의의 형상, 왕의 형상. 왕의 형상은 어떤 형상일까요? 공의, righteousness. 이 righteousness라는 뜻이 뭐예요? 의로움의 뜻. 의롭다. 의롭다는 것의 그 원 의미가 뭐예요? 그냥 이렇게 의로운 자, 남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 뭐 이런 거예요? 아니죠. 의롭다는 것도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을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올바로 분별하여 순종할 수 있는 능력. 그죠? 이 의를 가지고 아담은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룰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 의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능력이라면 그 앞에 따라와야 됐던 건 뭘까요? 그 순종이라는 게 그냥 종처럼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순종이에요? 아니에요. 순종은 항상 뭐가 먼저 와야 돼요? 사랑이에요. 사랑.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의예요. 그냥 율법 잘 지켰다고 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걸 착각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율법 잘 지켰다고 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막 찬송하고 겉으로 볼 때는 잘 지키는 것 같은데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완전한 사랑으로 완전한 순종에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아담이 아직 완전하진 않았지만 이 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완전하지 않았느냐? 잃어버릴 수 있는 의였어요. 타락으로 인해. 그래서 이 의로움을 소유한 왕의 형상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거룩히 구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이 명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는 일을 수행할 수도 있었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능력을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있었어요.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지 않고 명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의로움의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지식도 주고 거룩함도 주고 의로움도 주신 후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의지라고 했을 때는 엄밀한 의미에서 자유의지는 누구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아담 때만 얘기하는 거예요. 죄짓기 전에. 이제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 회복된 상태에 살아가고 있지만 죄 짓기 전에 아담과 이브는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그 자유의지라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는. 선과 악을 올바로 분별해서 악을 물리치고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죄인이 있어요? 죄는 없어요. 자유의지가. 죄인은 죄밖에 안 짓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 믿음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삶이 시작되는. 그러나 아담과 이브가 그것을 가지고 있었고 정말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올바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범죄하고 타락한 후에 이 의로움을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로 태어나질 않아요. 죄 가운데 태어난다는 거죠. 온통 자기 중심, 세상 중심으로 태어나는 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일반 은혜라는 걸 생각할 때 그래도 하나님이 남겨주신 어느 정도의 형상이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뭐 자기 자식 사랑할 법은 알고 뭐 이런 건 있다고요. 어느 정도.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순종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능력까지 가느냐.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은혜에서 좀 높고 낮은 걸 가지고 그걸 판단해서는 안 되고요. 이걸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 타락한 모습은 이 세 가지 형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그 기쁘신 뜻에 관심도 없어요. 두 번째는 자신을 죄에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삶이 요만큼도 없어요. 죄인은. 아닌가요? 세 번째, 그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해서 순종하려는 마음조차도 죄인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형상을 얘기할 때 이런 그 세 가지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뭐죠? 세 가지? 지식과 거룩함과 공의, 의로움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고 결국 우리가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이 형상을 회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겠다 약속하시는데 이제 이렇게 보면 돼요. 이런 것들을 뭐냐면은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우리를 새롭게 회복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타락이라는 것은 창조의 역행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한 것에서 다시 타락한 상태로 다시라 그러면 이상하지만 어쨌든 타락한 상태로 그 창조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거고 구원이라는 것은 그것이 또 반전돼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로운 창조의 특징은 뭐냐면 다시 타락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 영원한 영광의 천국의 현실로 완성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런 구원을 얻은 거라는 거죠. 그렇게 이 형상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자세하게 보겠지만 이 저희가 이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원래 지음을 받은 형상과 모양보다 더 온전한 것이 시작됐다는 거죠. 이걸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으로 또 새 창조로 회복하신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 한번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거듭난 자가 아담처럼 다시 잃어버리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그리고 분명한 완성에 이를 거라는 것. 그거를 성경은 또 다른 표현으로 안식이라고 불러요. 안식. 천국 안식에 이를 거라는 것. 안식이라는 것은 쉼을 얻는 거잖아요. 쉼을 얻는 상태. 그러니까 죄에서부터 사망에서부터 온갖 이 세상에 더럽혀진 것으로부터 또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던 죄성에서부터 완전히 쉼을 얻는 상태예요. 그 쉼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형상의 완성이라는 거죠. 지식에 있어서도 완전한 것으로. 거룩함에 있어서도 완전하게 하나님을 순종하는 의로움에 있어서도 완전한 형상에 이르는 것이 우리가 이룰 안식의 현실이라는 거죠. 단순히 안식에 가서 쉰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형상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예배하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를 닮은 삶이죠? 그게 완전히 예수님 닮은 삶. 그런데 그 천국 안식에 우리가 분명히 이를 삶이 시작되었고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걸 확인하게 하신 자리가 바로 이 주일 예배예요. 이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게 하시고 그 안식일에 하나님 백성들을 예배로 부르셔서 천국 안식의 현실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 예배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습을 보시라고요. 이 세 가지 형상이 회복되어 있어요. 지식으로 형상이 회복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관계를 맺고 말씀 안에서 교제를 나누게 하셨잖아요. 거룩함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서 세상에 살던 저와 여러분을 구별해서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거룩한 교제를 나눠주시는 거잖아요. 의로움의 형상이 회복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순종하려는 열망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현실이 지금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하겠지만 그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은 지식과 거룩함과 의로움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아버지와 아들의 교제를 나누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그것을 주일 예배에서 확인하게 하셨고 영원한 천국 안식에 이르러서 온전히 예수님의 형상에 이르러 이것을 누릴 거라는 거 여러분 꼭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걸 조금 생각해보면 오늘도 주일 예배 때 우리가 그 고린도후서 마지막 부분에 다섯 가지 당부 말씀 다 생각나세요? 네. 첫 번째 뭐죠? 기뻐하라. 두 번째는? Be made complete. 온전케 되어라. 세 번째는? 네? 마음을 같이 하여. 네. Be like-minded. 그 다음에 네 번째는? Live in peace. 그렇죠? 그래서 평화를 추구하며 살고. 마지막이 뭐죠? 그게 마지막이었나요? 중간에 뭐가 빠졌죠? 네? Be comforted, 서로 위로하라. 네. 혹시 전도사님이 다리. 네, 다섯 가지. 그런데 이 명령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은 자에게 이 명령을 주세요?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걸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할 수 없는 자들에게 명하시는 게 아니에요. 비록 한 살짜리라도 명하시는 거예요. 열 살짜리라도 명하시는 거고. 그러면 한 살짜리나 한 살짜리 수준에서 그 명령을 힘써 지키며 살아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열 살짜리는 열 살짜리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있다는 것을 좀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냥 아,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 해주셔야 이건 아니라는 거죠. 형상을 회복한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라는 게 다 그 명령이 다 누구하고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그렇게 사셨듯이 우리도 그 삶에 참여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이 명령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로 놀라운 구원을 받은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삶에서 내가 완성될 거고 지금도 그 예수님의 수준으로 명하시고 지켜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루셨고 이뤄가고 계시고 완전히 이루실 것 안에서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죠, 당연히. 온전한 걸 요구하시는 걸까요? 온전하게 내가 할 거라고 그러셨죠, 하나님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분명히 할 거라고 하셨고 우리는 그 안에서 힘써 한 살짜리 모습으로 두 살짜리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형상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 모든 명령들이. 그 모든 명령을 지키는 걸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모르고 그 명령을 지킬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알 때에만 그 명령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다고요. 왜 내가 기뻐해야 돼, 형제를? 예수님이 날 기뻐하시니까. 왜 내가 평화를 구하며 살아야 돼? 예수님의 피로써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졌고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모든 장벽을 깨고 하나됨을 지키라고 하시는 거죠. 왜 위로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아들까지 바치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니까 우리도 서로 위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복음이 없이 지식이 없이 이 명령이 지켜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지 않고 살아가려는 삶에서 더 싸우고 회개하고 더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열망을 가지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이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형상의 증거라는 거죠. 예수님 형상의 증거. 이것을 꼭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마시고요. 더 적극적으로 기쁘게 그 명령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아까 그 하나 자유의지가